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예,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권능받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땅끝까지 증인다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모였다? 믿었다. 결국은 이렇게 성취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와 나의 24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이 정확한 언약으로 나한테 잡아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준 약속,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실 약속, 그걸로 잡히는 게 중요해요. 이게 되면 다른 응답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거든요. 예수 이름에 성령과 천군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요걸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으로 딱 잡으면 그 세계복음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당연히 준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을 누리면 우리에게 지혜도 따라오고, 우리에게 건강도 따라오고, 우리에게 경제력도 따라오고,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 팀을 이룰 수 있는 전도 제자의 응답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이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잡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흐트러뜨려요. 정확한 말씀을 늘 붙잡고 있지 못하도록 아주 답답하고 속상하고 신경 쓰이는 문제들을 자꾸 붙여요. 돈 문제. 아우, 힘들어요. 진짜 돈 문제 염려 많이 됩니다. 사람 미워지는 갈등, 사람 미워지는 갈등도요, 잠 못 자요. 잠 못 자. 그러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 있다. 나랑 싸운 사람이 교회에 와 있다. 그날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건강. 건강을 가지고 막 우리를 뒤집어 놓으면 말씀을 집중해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모든 관심이 어디 가냐? 빨리 이 문제 풀리는 거, 이 문제 좋아지는 거, 해결되는 거, 거기에 집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에게요, 그 사람이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뒤는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그룹의 회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회사에 진짜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일, 그 일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차가 고장났어. 내가 회장이라면 그냥 내 돈 들여서 차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습니까? 우와, 우리 회사의 매출의 10%를 저 직원이, 저 과장이 담당하는데 그 과장이 차가 고장나서 출장을 못 가. 아, 뭐해? 빨리 차 사지. 왜 안 사? 그럽니까? 당장 회장이 야, 차 한 대 빨리 뽑아와. 아니, 내 차라도 줘.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언약에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신경 써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필요한 모든 건 당연히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급하고 건강이 급하고 사람 갈등이 급할지라도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언약 붙잡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왜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진짜 헌신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방해하고 내가 언약에 성취되는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건 당연히 주십니다. 진짜 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적 전도전략 이 서론을 보면요, 언약을 잘못 붙잡으면 틀린 것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언약을 잘못 잡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 말고, 아, 하나님은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전부 나 중심으로 기도하게 돼요. 육신 중심으로 관심 가져요.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내 소원을 이룬 쪽으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기도하면 들어준다면서요. 잘못된 언약을 붙잡으면요, 결국 틀린 일 하다가 응답을 못 받아요. 누가 그랬냐?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유대교인들이 그랬어요. 안식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잡으니까 바리새교회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안식일 되면 진짜 돈도 안 벌고, 안식일 되면 병원도 안 가고, 안식일 되면 진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안식일에 힘쓴 게 아니라 날마다 뭐 하는 데 힘썼어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데 힘썼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만 예배 드리고 안식일에만 했는데,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날마다 성령과 천군을 누리는 기도 속에 말씀 속에 나는 산다, 그러니까 진짜 응답을 받아버리죠. 두 번째로, 바리새교인들은 의식, 즉 예배드리는 어떤 형식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러나 정말 언약을 안다면 성도들은 뭐에 힘써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귀에다 대고 직접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답을 주셔요. 그래서 어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바리새교인들은 우상, 성전을 우상처럼 만들었어요. 헤롯이 아주 성전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상시하고 다른 교회들은 못 짓게 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지역마다 군데군데 현장의 교회가 일어났어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예수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내가 성전이고, 우리 가정이 성전이고,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지역 현장이 성전이다. 진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힘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뭘 하셨는가를 봐야 이 20가지 전략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뭘 하셨냐? 소수에 집중하셨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 올 사람 오라라고 모집을 하신 게 아니라요, 직접 열두 제자를 부르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조금만 필요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소수가 변할 때 다수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먼저 열두 제자를 불렀냐? 열두 제자가 살아나면 그 열두 제자로 인해서 열두 현장, 열두 지역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작은 무리부터, 작은 소수의 제자부터 주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나 한 사람, 진짜 우리가 변할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장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함께하는 방법을 쓰셨어요. 바리새교의 사람들은 회당에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강의에 힘썼어요. 가르치는 거. 하지만 예수님은요,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면서 다니셨어요. 그 요한의 제자 둘이가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메시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와서 봐라. 나랑 같이 나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하면서 제자들과 먹고 자는 일을 시작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바리새 교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진짜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했는데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보다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십자가. 바리새교의 사람들은 많은 걸 정복하고 싸우고 이기는 걸 가르쳤어요. 로마와 싸우고 로마를 이겨야 한다. 그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르치셨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남들이 볼 때는 진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망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불신앙 불순종의 모든 굴레를 이겨버리고 정복해버리는 진짜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마귀에게만 속지 않으면 된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올 거다. 와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누구도 죽어야 돼요?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손에 나를 완전히 맡겨버린다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고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죽지만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내가 지옥 음부에까지 내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천군 천사로 나를 보호하신다. 믿으니까 죽는 거예요. 믿으니까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죽어도 부활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거지. 이게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완전 지옥이고 그러면 누가 죽어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목숨을 걸고 싸우죠. 근데 오히려 죽는 게, 즉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게 누가 완전히 책임지는 거다? 하나님 완전히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90%는 하나님께 맡기고 10%는 내가 책임지려고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90% 책임지시겠어요? 안 지시겠어요? 책임지시겠죠? 근데 나는 사람인지라 그 10%를 내가 채우려고 하다가 못 채우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세요. 100%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일, 내게 할 일을 하죠.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지금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에 주관자, 그걸 붙잡고 운영하고 책임질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시라 그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기도해놓고 염려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세요. 나는 죽었다. 지금 불안하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막 염려되지만 막 화가 나지만 아니다. 이 또한 주님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거 응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시는 거예요. 안 되는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내 태블릿이 왜 고장났냔 말이에요. 왜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냔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에요.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위임. 바리새인들은요, 많은 거를 내가 가지고서 내가 일꾼을 부리고 막 움직이게 하려고 했어요. 즉 내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죠. 바리새인들은 스승이 돼서 지도자가 돼서. 그러나 예수님은요, 당신이 막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세계를 정복하도록 진짜 권세를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 주님의 권세를 내가 맡았다 이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하나님 맡기셨다 이겁니다.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하면 돼요. 힘을. 그리고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우리 현장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워나가실 거다. 그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분여. 분여라는 건요,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나누어진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걸 말씀하시면서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냐? 보혜사 성령이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나누어서 임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분여예요. 즉 예수님의 몸은 나눠질 수 있어요? 예수님 팔 잘라지고 다리 잘라져서 우리랑 같이 하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유 끔찍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함께 하시면 여러 사람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237 전 세계 사람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가 누구로 내려올 거다? 내 이름에 성령으로 내려올 거다. 그래서 각 사람 속에 이제 내가 영으로 함께 할 거다. 이게 분여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승천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모두에게 임하신다. 그게 분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생산. 네가 가진 이 생명으로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제자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얻은 것처럼 내가 전도를 통해 다른 사람도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얻는다. 나와 함께 또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할 제자를 붙여주셔서 계속 재생산, 또 전도팀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선교팀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 일을 이루실 거다. 이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공생애 3년 동안. 자 이제 그러면 20가지 전략, 그리스도 언약을 알면 20가지 전략의 응답이 오게 된다 그거예요. 첫 번째로 다섯 기초. 다섯 기초가 있죠. 다섯 기초가 뭡니까? 제일 먼저 마가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다락방입니다. 우리 현장에 어느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남이 자꾸 일어나면 뭐 하게 되냐? 팀 사역을 하게 돼요. 팀 사역은 뭐냐면 먼저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좋기는 좋은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 또는 삶에 적용을 못 시킬 때 그 복음을 적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포럼을 하면서 도와주는 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같이 팀이 돼서 현장을 가게 되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거기서 미션홈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집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집이 되니까 그 집을 통해 미션홈이 열리죠. 그리고 산업, 각자가 그 하고 있는 회사, 뭐 직장, 산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산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계를 복음하는 데 쓰시도록 자기가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전문교회. 전문교회라고 그러죠. 직장이나 회사나 일하는 가게나 그런데 하나님 전문교회를 여시고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지교회. 그래서 평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지역의 지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다섯 기초다.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온다. 맨 처음에는 다락방이 열리고 거기서 팀 사역이 되면서 그 집이 은혜 나누는 미션홈이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의 산업체까지 연결이 되고 지역 전체를 책임지는 지교회다. 두 번째는 다섯 가지 합숙입니다. 오 합숙인데 다섯 가지 합숙은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와서 뭐 해라? 봐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게 우리가 1차 합숙 있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춰져 있지만 곧 회복될 겁니다. 1차 합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팀 합숙을 받죠. 팀을 이루어서 합숙하고 그 다음 현장을 가야 되니까 현장에 현장 합숙. 그리고 전문인들이 모여서 전문직 뭐 의사들, 변호사들 또는 뭐 사업하는 분들, 교사들 이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교사 합숙도 있습니다. 교사 훈련도 받죠. 그래서 전문 합숙, 전문인 합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을 살려야 되니까 지역 합숙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합숙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 다섯 시스템, 다섯 가지 시스템이 있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시스템인데 전도학교.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그 우리 뭐 전북 지역도 전도학교가 있어서 유치원 때부터 매주 훈련을 받습니다. 3시간씩. 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신학원. 전도 신학원이 있어요. 신학원은 뭐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그리고 뭐 장년들도 어른들도 신학원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과 전도와 이런 걸 훈련받는. 그래서 조금 더 깊이가 들어가면 선교사 훈련은 완전히 선교사로 파송이 될 만큼 선교사 훈련을 받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RU. RU. 렘넌트 대학. 해서 완전히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정리해내는 RU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RLS나 RGS나 RTS 같은 신학교들이 있고 그런 훈련받는 학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가지 미래, 다섯 가지 미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뭐가 오냐?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이끄실 건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미래, 그 다음에 산업사역. 산업인들이 모여서 응답을 받는 산업사역. 그리고 문화사역. 복음문화를 통해서 자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문화사역.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복음을 계속 넓히는 치유사역. 앞으로 치유사역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신병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막 계속 공황장애, 불치병.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문화사역, 치유사역에 계속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언약의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섯 미래인데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앞으로 계속 말씀 집중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20가지 전략, 4가지 밑으로 5가지 해서 20가지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 교단을, 진짜 우리의 전도운동을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반드시 성취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문화를 통해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후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걸 위해 우린 뭐 해야 되냐? 오늘도 다락방 같이 모여서 복음을 포럼하는 팀사역,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미션홈, 그리고 내가 아는 직업 통해서 전문교회, 내가 있는 지역에 지교회가 열리도록 요거부터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에 우리가 지속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우리들이 계속 교육받는 시스템,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응답들이 오게 돼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진짜 기도하면서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틀리게 붙잡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내가 잡아야 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정확한 언약을 알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중요한 응답들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이 하셨던 것을 따라 20가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응답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